상상해 보세요. 경제는 지금 유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고요. 사람들의 지갑은 두둑합니다. 밤마다 막 화려한 파티가 열리고 도심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불타오르고 있죠.
겉보기엔 완벽한 전성기네요.
그렇죠. 사람들은 스스로가 역사상 가장 축복받은 세대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지평선 너머에서는 이 모든 번영을 산산조각내고 완벽한 어두움을 몰고 올 그 거대한 제국의 군대를 부르는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와, 시작부터 분위기가 엄청나네요.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심층 탐구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테이블에 저희와 함께 앉아 계신 여러분이 바로 오늘의 세 번째 멤버입니다.
방금 묘사해 주신 그 섬뜩한 대비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이거든요. 우리는 오늘 존 오스왈트 박사님의 이사야서 4장과 5장 강연 자료를 깊이 파헤쳐 볼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대 텍스트를 뭐랄까 그냥 박물관에 전시된 우리랑은 별 상관없는 먼지 쌓인 종교 유물점으로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흔히들 그렇게 오해하시죠. 하지만 이 텍스트는 사실 인간 심리의 그 가장 어두운 밑바닥을 해부하는 심리 스릴러에 가깝습니다. 사회 붕괴 과정을 추적하는 아주 날카로운 부검보고서인 셈이죠.
아, 부검보고서요. 표현이 진짜 와닿네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이 아주 흥미진진한 겁니다. 3000년 전의 이 기록이 어떻게 현대 사회에 뼈를 때리는 법정의 변론처럼 읽힐 수 있는지 분석해 볼 거거든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 희망과 심판이 교차하는 기이한 문학적 리듬부터 우리가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거룩함의 진짜 작동 방식, 그리고 완벽한 수사학적 함정까지. 오늘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죠.
이 텍스트가 가진 파괴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사야서가 취하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서술 방식을 뜯어봐야 합니다.
독특한 서술 방식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전문 용어로는 교차 구조라고 하는데요. 4장과 5장이 단순히 시간 순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A에서 B로 그리고 다시 A에서 B로 이렇게 극단적인 장면 전환을 반복하거든요.
아, 영화에서 교차 편집하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A는 긍정적인 희망이 성취된 아주 이상적인 미래 국가를 보여주고요. 반면에 B는 타락하고 부패로 찌든 끔찍한 현재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잠깐만요. 그렇게 희망이랑 절망을 시계추처럼 계속 오가면 독자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럽지 않나요?
혼란스럽죠.
마치 막 조울증에 걸린 내러티브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왜 굳이 이런 극단적인 대비를 반복하는 방식을 쓴 걸까요?
아주 예리하신데요. 바로 그 인지적 부조화를 유발하는 게 이 문학적 장치의 진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아, 독자를 일부러 불편하게 만드는 거군요.
네, 맞아요. 독자가 현재의 타락한 현실, 그러니까 B에 완전히 체념하거나 익숙해지는 걸 막으려고 완벽하게 회복된 미래에 비친 A를 계속 비추는 겁니다.
아하,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게.
반대로 또 미래의 헛된 유토피아 환상에만 빠져서 현실을 도피하지 못하도록 다시 부패한 현실의 악취를 코앞에 확 들이미는 거죠. 현실의 어둠을 직시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요?
바로 옆에 아주 눈부신 빛을 두는 거.
바로 그겁니다.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가 짙어지니까요.
와, 천재적인데요.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죠. 그 눈부신 빛, 그러니까 4장 초반에 제시되는 긍정적인 미래에 아주 논쟁적인 단어가 하나 등장하잖아요.
네, 여호와의 가지라는 단어죠.
맞아요. 오스월트 박사님 강연을 보니까 학자들 사이에서 이 잔어를 두고 엄청 팽팽하게 대립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걸 오실메시아를 뜻하는 대문자 브랜치로 보고
네, 전통적인 해석이죠.
또 다른 분들은 그냥 문자 그대로 비옥한 땅에서 자라나는 농작물, 즉 소문자 브랜치로 본다면서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논쟁인지 잘 모르겠어요.
좀 사소해 보일 수 있죠.
네, 이건 마치 시에서 봄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계절인지 아니면 정치적 혁명인지 논쟁하는 것 같달까요? 그냥 식물이라고 하면 너무 시시해지는 거 아닌가요?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충분히 시시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근동의 농경사회라는 맥락을 적용해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아,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히브리 시의 핵심 기법 중에 평행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호와의 가지, 바로 뒤에 땅의 열매라는 단어가 짝을 이뤄서 등장하거든요.
아, 문맥상 짝이 맞는군요.
네,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 이 가지는 메시아라는 인물이라기보다는 문자 그대로 땅의 풍요로움을 의미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이게 절대 시시한 게 아니에요.
왜죠? 농사가 잘 된다는 뜻 아닌가요?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이랑 가뭄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죄악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철저히 황폐해진 상태였거든요. 고대인들에게 땅이 황폐하다는 건 곧 신에게 버림받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아,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신의 심판으로 받아들였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다시 결실을 맺고 비옥해진다는 건 그냥 이제 밥 안 묵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주적인 질서가 회복되고 신과의 관계가 온전히 복원되었다는 아주 강력하고 가시적인 증거인 거죠.
아, 듣고 보니 제가 너무 현대 도시인의 관점으로만 생각했네요. 마트에 가면 언제든 과일을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3000년 전 사람들에게 메마른 땅에 싹이 튼다는 건 진짜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궁극적인 회복의 메시지였댔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간에 결론은 그 척박한 절망 속에서도 절대 취소되지 않는 풍성함에 대한 약속이 존재한다는 거군요.
네, 그게 핵심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약속은 진짜 아름다운데 현재 이스라엘 상태는 오물과 핏자국으로 얼룩진 시궁창이잖아요.
아주 적나라한 현실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 타락한 상태에서 그 빛나는 유토피아로 건너갈 수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개념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거룩함이요?
네, 현대인들은 거룩함이라고 하면 뭐 성직자의 경건한 태도나 도덕적인 완벽함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막 기도 많이 하고 착하게 살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고대 이교도 문화권에서 거룩함의 개념은 완전히 180도 달랐습니다. 당시 거룩함은 그저 인간계와 구별된 신들의 영역이라는 뜻이었어요.
구별되었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죠? 도덕적인 게 아니라는 건가요?
네, 도덕적 의미가 아예 배제된 일종의 초자연적 상태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의 어떤 신이 극도로 잔인하고 막 변덕스러워도 그는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잔인한데 거룩하다고요?
심지어 어떤 신이 엄청나게 음란해도 거룩했죠. 신전에 속한 창녀들도 거룩한 자라고 불렸을 정도니까요.
와, 세상에, 그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거룩함이란 착하게 사는 거랑은 아예 무관한 거였군요. 그냥 신전에서 제사 잘 지내고 신의 분노를 요리조리 피하는 기술 같은 거?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여기서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 야훼의 거룩함은 그런 이교도적인 거룩함이랑은 근본적으로 메커니즘이 다르다고 선포하는 거죠.
어떻게 다른데요?
야훼가 진정으로 구별된 분이시라면 그 구별됨의 진짜 핵심은 그분의 도덕적 완벽성에 있다는 겁니다.
아, 도덕성이 필수 조건이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실 때 이건 그냥 와서 제물 바치고 종교의식을 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이죠?
신의 도덕적 성품을 너희가 체화해서 너희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당시로서는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와, 이건 마치 제가 비유를 하나 해보자면요. 그 VIP 클럽에 들어갈 때 단순히 돈 많이 내고 비싼 입장권만 사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네, 옛날 방식의 거룩함이죠.
그런데 막상 입구에 가보니까 기도하는 분이 입장권은 필요 없고요. 당신의 뼛속 깊은 인성과 품격이 우리 클럽 기준에 맞게 완전히 개조되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하고 문전박대하는 거랑 똑같네요.
하하,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딱 그겁니다. 단순히 입장 자격을 얻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 걸맞은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스월트 박사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인성을 개조하는, 즉 정화하는 과정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화로운 명상이나 막 장미꽃잎 띄운 성수를 뿌리는 그런 낭만적인 의식이랑은 한참 멀더라고요.
네, 아주 혹독하죠.
굉장히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묘사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사야는 그 정화의 도구로 심판의 영과 불의 영을 지목하거든요. 여기서 쓰인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는 바람, 숨, 영을 모두 의미할 수 있는데
바람이 불로 변하는 건가요?
문맥상으로 보면 이게 도시의 모든 오물과 부패를 한 번에 쓸어버리는 거대하고 맹렬한 불의 폭풍을 뜻합니다.
맹렬한 폭풍이요? 정화라기보다는 그냥 다 태워 없애버리는 대재앙 아닌가요?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제한 연소라는 산림관리 기법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한 연소요? 일부러 불을 내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산림관리원들이 숲을 살리려고 일부러 불을 놓잖아요. 이 불은 건강한 나무를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숲을 질식시키고 있는 병든 잡목이나 죽은 덤불들을 태워 없애서 토양에 다시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한 일종의 생태학적 리셋인 거죠.
아, 병든 부분을 도려내는 거군요.
사람들은 보통 심판을 어떻게든 요리조리 피하는 게 구원이고 희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하죠. 불행은 피하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이사야의 논리는 정반대입니다. 부패가 이미 뼛속 깊이 침투했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길은 없어요.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오직 그 맹렬한 불의 폭풍을 통과하여 불순물이 완전히 태워지는 것만이 국가가 살아남을 유일한 희망이라는 겁니다.
와, 심판을 통과해야만 희망이 있다.
이것이 훗날 이스라엘이 겪게 될 참혹한 바벨론 포로기라는 역사적 사건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핵심 메커니즘이기도 합니다.
불을 통과해야만 살 수 있다니 정말 묵직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네요. 그런데 제가 강연 들으면서 제일 좌절감을 느꼈던 부분은요.
어떤 부분이죠?
이 고통스러운 불의 정화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역사 속에서 끝없이 반복된다면서요.
네,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는 사사기의 사이클이 그 완벽한 예시죠.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엄청난 축복을 누립니다. 근데 평안해지면 어김없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겠죠.
맞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다가 결국 외세의 압제와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으니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다시 평화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누리게 되면
아유, 또 망각하겠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요.
네, 무한반복이죠.
그런데 저는 이게 그냥 제자리를 맴도는 쳇바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스왈트 박사님은 이걸 하강하는 나선형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왜 굳이 하강한다고 보신 걸까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왜냐하면 세대를 거듭할수록 도덕적 기준선, 그러니까 사회가 용인하는 타락의 기본값이 점점 더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아, 바닥이 점점 깊어지는 거군요.
네, 고통의 시기가 지나가면 구원의 은혜에 대한 사회적 기억은 금방 희미해져요. 반면에 인간 내면의 탐욕과 권력에 대한 식욕은 복리처럼 불어납니다.
복리처럼 불어난다고요? 무섭네요.
이전 세대가 죄책감을 느꼈던 행동을 다음 세대는 아주 자연스러운 권리처럼 여기게 되거든요. 똑같은 패턴을 도는 것 같지만 사실 사회 전체가 점점 더 깊은 심연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겁니다.
와, 사회적 기억은 증발하고 탐욕은 복리로 불어난다. 진짜 소름 돋기 정확한 통찰이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운 건 그 하강하는 궤적의 끝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피난처를 제공하신다는 점이에요.
네, 출애굽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셨던 것처럼요.
맞아요. 저는 이 대목에서 오스왈트 박사님이 강연 중에 불쑥 꺼내신 개인적인 일화들이 너무 강렬하게 뇌리에 박혔어요.
아, 그 교통사고 이야기요?
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박사님이 혈기왕성한 10대 시절에 차에 친구들을 잔뜩 태우고 미친 듯이 과속을 하다가 언덕 위에서 차가 통째로 공중에 붕 떴던 순간이 있었다고 해요.
아찔하죠.
5명의 소년이 그 자리에서 끔찍한 사고로 목숨을 잃을 뻔한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잖아요.
네, 그 순간을 회상하시면서 아마 천국의 수호천사들이 우리 때문에 신경쇠약에 걸렸을 거다라고 농담을 하셨죠.
맞아요. 그리고 더 아찔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에서 갓 뽑은 새차를 몰고 가다가 대형 트럭 앞으로 갑자기 짐승이 뛰어드는 바람에
아, 소였나요? 사슴이었나요?
네, 그걸 피하려다 차가 고속도로에서 몇 번이나 굴러버린 사고였죠. 차는 진짜 말 그대로 휴지 조각처럼 박살이 났는데 박사님이랑 동승자는 기적처럼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적이네요.
출동한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그 폐차 직전에 차랑 말썽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뭐 뒷좌석에 하나님이 타고 계시진 않았네요 라고 뼈있는 농담을 던졌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어떤 지점에서 그런 감정을 느끼셨어요? 우리 삶의 메커니즘을 돌아보게 됐거든요. 생과 사가 갈리는 그 찰나의 2초, 우리가 전혀 깨닫지도 못하는 그 수많은 순간에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이 보이지 않는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질문이네요.
우리는 막 내 뜻대로 일이 안 풀리거나 고난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대체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하고 따져 묻잖아요.
보통 그렇죠.
하지만 어쩌면 그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우리가 무지함과 이기심으로 스스로 초래한 수많은 재앙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계신 거대한 보호막이 작동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삶은 앞을 향해 살아야 하지만 이해는 뒤를 돌아볼 때만 가능하다고 했던 말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깊은 통찰이네요.
아, 그 명언 진짜 와닿네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사야의 청중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따뜻한 위로가 아닙니다.
아, 그 하강하는 나선형 때문인가요?
네. 그 끝없는 보호와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 본성 때문에 인간은 결국 다시 돌이칠 수 없는 부패로 치닫거든요. 이사야는 이 구제불능의 현실을 폭로하려고 고대 수사학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설계된 심리적 함정을 파로습니다.
심리적 함정이요?
바로 그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아, 제가 이 강연에서 제일 흥분했던 파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꾼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한번 들려주시죠.
당시 유다 지역은 지형이 너무 척박해서 사실상 포도농사 말고는 지을 수 있는 작물이 없었대요. 청중들은 다 뼛속까지 농부들이었던 거죠.
흙과 돌을 만지며 사는 사람들이었죠.
이사야가 광장에 서서 자, 내가 사랑하는 친구의 포도원 이야기를 들려주겠소 라면서 아주 부드러운 사랑 노래를 시작합니다.
아주 낭만적으로 시작하죠.
친구는 3년 동안 피땀 흘려서 밭을 일궜습니다. 돌을 하나하나 골라내고 도둑을 막을 망대를 세우고 단단한 바위를 깨서 포도즙 틀까지 완벽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가장 비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농부 청중들은 그 노동의 고단함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깊이 감정이입을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겁니다.
그렇죠. 자기 일처럼 공감했겠죠. 당연히 막 달콤하고 즙이 넘치는 엄청난 포도를 기대했는데 수확철에 열린 건 악취가 나고 쓴맛이 나서 입에 넣자마자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들포도였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보우심이라고 하죠. 문자 그대로 악취 나는 열매라는 뜻입니다.
네, 보우심. 여기서 이사야가 노래를 딱 멈춥니다. 그리고 청중들을 향해서 묻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당신들이 재판관이 되어보시오. 내 친구가 이 포도원을 위해 대체 뭘 더 할 수 있었단 말이오. 이제 내 친구가 홧김에 포도원 담장을 다 허물어버리고 짐승들이 밭을 짓밟게 놔둘 텐데 그 결정이 정당하지 않소?
청중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던 농부라고 생각해보세요. 3년의 뼈 빠지는 노동이 악취나는 쓰레기로 변한 것에 분노하면서 당연히 소리쳤겠죠. 맞소? 당장 그 쓸모없는 밭을 갈아엎어버리시오.
완전히 감정이 동화된 상태였겠죠.
그때 감정이 최고조에 달한 바로 그 완벽한 타이밍에 이사야가 다윗왕을 향했던 나단 선지자처럼 그들을 향해 손가락을 쫙 가리키며 외칩니다. 그 포도원은 바로 당신들이다.
와, 독자가 스스로 자신의 사형 선고문에 서명하게 만드는 실로 전율이 일어나는 함정이네요.
진짜 짜릿한 반전이죠.
이 극적인 반전의 순간에 이사야는 천재적인 히브리어 언어 유희를 사용해서 그들의 죄악이 뭔지 아주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언어 유희요? 아, 라임 같은 건가요?
네.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공평,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를 기대하셨으나 돌아온 것은 피 흘리는 포악, 즉 미슈파흐였습니다.
미슈파터와 미슈파흐, 발음이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움, 체다카를 바라셨으나 돌아온 것은 고통받는 자들의 부르짖음, 자아카뿐이었죠.
미슈파트와 미슈파흐, 체다카와 자아카. 발음은 진짜 소름돋게 비슷한데 의미는 완전 지옥과 천국만큼이나 극단적으로 대비되네요. 이 라임을 들었을 때 원래 청중들이 느꼈을 심리적 타격감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도 안 갑니다.
뒤통수를 세게 한 대 맞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람들을 피 흘리게 하고 부르짖게 만든 그 악취나는 들포도, 그러니까 죄악의 구체적인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가 여기서 다섯 가지 화의 목록을 나열하며 분석하는데요.
제가 그걸 보니까 와, 이게 3000년 전 고대 사회 이야기인지 21세기 현대 사회 뉴스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더라고요.
네, 이사야는 사회가 붕괴하는 과정을 이 들포도로 해부합니다. 첫 번째 화는 탐욕,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독점입니다.
부동산 독점이요? 고대에도 그런 게 있었나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 곳이 없도록 하는 자들을 향한 탄식이죠.
고대 농경사회에서 땅을 잃는다는 건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거거든요.
아, 살아갈 방도가 없어지는 거군요.
소수의 부자들이 투기를 통해 모든 땅을 독점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을 소작농이나 노예로 전락시켜서 사회의 허리를 완전히 부러뜨리는 구조적 폭력을 고발한 겁니다. 우와,
이어 거이경계의 극단적인 빈부격차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지적하는 것 같네요. 그럼 두 번째 화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자기 탐닉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독주를 찾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들이죠.
알코올 중독을 말하는 건가요?
단순히 술 마시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이고 도덕적인 감각을 완전히 마비시켜서 자기 집 밖에서 벌어지는 이웃의 부르짖음, 아까 말한 자아에카의 귀를 닫아버리는 무감각의 메커니즘을 꼬집은 것이죠.
아, 내 배가 부르고 술에 취해 있으니까 타인의 고통이 아예 안 보이는 거군요. 진짜 무섭네요.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더 심각해집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조롱이죠. 죄를 수레줄로 끌듯 뻔뻔하게 지으면서 어디 하나님이 있으면 심판해보라지. 그 거룩한 자의 계획이 뭔지 어디 한번 구경이나 해보자 하면서 오만하게 조롱하는 태도입니다.
아,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요.
오스왈트 박사는 이 대목에서 19세기 유명한 무신론자 로버트 잉거솔의 일화를 들려줍니다.
어떤 일화죠?
그가 수백 명의 관중 앞에서 시계탑을 가리키면서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5분 안에 나를 죽여보라고 소리쳤대요.
진짜요? 와, 교만의 끝판왕이네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5분이 지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는 승리감에 도취해서 무대를 내려왔죠. 하지만 훗날 그가 가장 사랑하던 여동생이 죽었을 때 철저한 허무주의자였던 그는 여동생의 관 위로 몸을 던지며 오, 어둠이여, 끝도 없는 어둠이여 하고 절망 속에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너무 비극적이네요.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스스로 단절해버린 자가 궁극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차가운 결말을 보여주는 거죠.
정말 가슴 아프면서도 섬뜩합니다. 그럼 네 번째 화는 뭔가요? 도덕적 질서의 역전이었나요?
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거잖아요. 요즘 소셜미디어나 뉴스에서 흔히 보는 그 진실이 진영 논리에 의해 완벽하게 왜곡되는 현상이 3000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다는 게 진짜 충격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화는 뇌물과 부패에 찌든 지도자들을 향합니다.
지도자들이요?
네, 그들은 불의를 바로잡고 약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오직 술 마시는 데만 능력을 발휘하고 뇌물을 벗고 범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의인을 짓밟는 거죠.
아휴, 진짜 총체적 난국이네요.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꼭 명석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목록들을 현대사회에 비유하고는 있지만 결코 좌파나 우파 같은 특정 정치 진영의 논리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고대 텍스트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나타나는 인간 본성의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타락 과정을 아주 객관적이고 차갑게 해부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마치 오늘 아침 뉴스 피드를 스크롤해서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이기심과 부패가 어떻게 한 사회의 기둥을 서서히 갉아먹어서 결국 와르르 무너지게 만드는지 아주 완벽한 튜토리얼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가 내부로부터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결과, 그러니까 그러므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이 이 사태를 그냥 두고 보시진 않을 텐데요.
여기서 이사야는 역사상 가장 압도적이고 두려운 시각적 이미지를 동원해서 다가올 결과를 선고합니다. 소수의 부자들이 타인의 피눈물을 쥐어짜서 세웠던 화려한 대저택들은 결국 텅 빈 폐허가 되고 그 사이로 양떼가 유유히 풀을 뜯게 될 거라고 말하죠.
양떼가 풀을 뜯는다고요?
문명이 탐욕으로 자멸한 자리를 다시 야생의 자연이 덮어버리는 묵시록적인 장면인 거죠.
와, 소름 돋네요.
더 두려운 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텍스트는 하나님께서 저 멀리 땅끝에 있는 아수르 제국의 잔혹한 군대를 향해 깃발을 세우시고 마치 사냥개를 부르듯 휘파람을 부신다고 묘사합니다.
아까 저희가 인트로에서 얘기했던 그 휘파람 소리군요.
화살은 날카롭고 말발 굽은 부싯돌 같은 한 번도 쉬지 않고 폭풍처럼 밀려오는 거대한 군대가 심판의 도구로 불려오는 겁니다. 스스로 빛을 거부한 사회가 맞이하는 건 짙은 구름으로 덮인 완전한 어둠뿐인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박물관의 안전한 유리 진열장을 완전히 깨부수고 나와서 아주 숨가쁘고 압도적인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네, 아주 밀도 높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황무지 속에서도 피어나는 가지, 그 비옥함에 대한 시적인 약속에서 출발했죠. 그리고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뼛속 깊은 도덕적 변혁을 요구하는 거룩함의 진짜 의미,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 태우는 불의 정화 메커니즘을 뜯어봤습니다.
끝없는 나선형의 하강 속에서도 주어지는 보호하심도 확인했고요.
네, 하지만 결국 포도원의 노래라는 함정을 통해서 인간 본성의 밑바닥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이웃을 착취하고 감각을 마비시키며 선악을 뒤집는 그 썩은 들포도들이 결국 어떻게 제국의 말발굽을 부르는 휘파람 소리로 이어지는지까지 살펴봤죠.
이 모든 논의를 거쳐서 텍스트는 이제 3000년의 시간을 뚫고 나와 지금 이 테이블에 앉아계신 여러분의 삶을 향해 렌즈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라는 포도원을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맺고 있는 열매는 진정한 공평과 의로움입니까? 아니면 당신만의 안락함을 위해 모른 척하고 있는 누군가의 고통, 즉 악취나는 쓴 들포도입니까?
묵직한 질문이네요.
오늘 이 깊은 여정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스스로 곱씹어보실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방금 아수르 군대의 말발굽 소리와 문명이 무너진 뒤 찾아오는 끔찍한 어두움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하지만 이 거대한 붕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복기해 보십시오. 그 시작점은 다름 아닌 첫 번째 화, 내게 없는 이웃의 밭을 더 차지하고 싶어 했던 그 평범한 탐욕이었습니다.
아, 모든 것의 시작점이 바로 탐욕이었군요.
그렇다면 만약 거대한 제국의 붕괴가 그토록 사소해 보이는 개인의 탐욕에서 싹트는 것이라면 어쩌면 이 붕괴를 막아낼 궁극적인 방어막은 강력한 군사력이나 완벽한 정치액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 사회를 멸망해서 건져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아주 단순하게도 감사함, 즉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그 작은 겸손함에 우리 사회의 생존 자체가 달린 것은 아닐까요?
개인의 내면을 향한 그 작은 감사와 만족이 결국은 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가장 견고한 면역 체계가 된다는 말씀이군요.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네요.
맞습니다. 고대 텍스트는 결코 먼지 쌓인 유물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포도원에는 과연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찬찬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화의 테이블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깨어있는 풍성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